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가 없는 상태고 또 치료제와 백신도 아직 개발 연구 단계인 상황에서 감염증 확진자들의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약물에 대한 눈여겨볼 기사가 이번 주에 많은 네티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이부프로펜이라는 성분의 항염증제인데요. 이 이부프로펜은 열을 떨어뜨리고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가운데는 이 성분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천식이나 심장질환, 순환기 질환이 있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물질을 사용하면 상태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부프로펜이 바이러스와 싸울 백혈구 면역 물질을 억제할 수 있어서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어서 유럽연합 측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유럽의약품청이 이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 환자들의 열이나 통증 치료를 위해서 모든 치료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약물이 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모든 연구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들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 뉴스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이부프로펜 약물 관련 상태를 전하는 뉴스들인데요.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은 의료 비밀 조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살펴봅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미국의 대학을 소개하는 지성의 산실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보고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이 17일 냉철한 보고서 한 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충격을 안기고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최근 내놓은 전망 보고서를 조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간 유럽 주요국과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었지만 16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불필요한 접촉과 여행을 피하고 영화관과 펍을 가지 말라고 했고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층과 임산부, 지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족 중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구성원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미국과 영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미국에서는 220만 명, 영국에서는 51만 명이 숨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담겼습니다. 각 정부가 이번 대응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경우에도 미국에서만 110만에서 120만 명, 영국에서는 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5일 미 백악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에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는 해당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독감 정도로 간주하며 여름이 되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가 백악관에 전달된 다음 날 전 국민을 향해 10명 이상의 모임을 피하라고 촉구했고 재택근무와 쇼핑, 외식 금지 등을 권고하는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데보라 벅스 백악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조정관은 코로나 대응 기조가 왜 강화됐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영국에서 개발된 모델로부터 얻은 새 정보를 언급했습니다. CNN 방송은 영국 전염병 학자들의 불길한 보고서가 미국과 영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바꿔놨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유타주 지진. 미국 서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인근에서 18일 오전 7시 9분께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날 솔트레이크 시티 서쪽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며 오후까지 수십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타주에서는 10년에 한 번 꼴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며 이번 지진은 1992년 규모 5.9 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유타주 재해대책기구가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타주에도 확산하고 있어 주 보건당국의 대응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CNN 방송에 보도했습니다. 보건당국 연구실 건물이 손상을 입으면서 진단 작업이 중단됐고 지역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한라인 전화도 끊겼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연구실 건물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허버트 주지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주요 건물 피해를 평가하는 동안 주민들은 다운타운 지역을 피해달라며 공공안전 분야 종사자나 필수 근무 요원이 아니라면 집에 머무르거나 원격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 함지하 기자 함께하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한 주간 독자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건 지난주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확진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관련 소식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 전염병이 된 상황에서 북한의 투명한 정보 공개 문제를 지적한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The problem is that right now North Korea has closed the border.
세계보건기구 WHO가 역대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적 전염병 팬데믹으로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응에는 신속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참 좀처럼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가 꽤 심각한 상황인데 역대 세 번째 팬데믹 선언이라고요?
네, WHO가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으로 선언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플루에 이은 세 번째 팬데믹 선언입니다.
네, 자 먼저 전 세계 상황이 어떤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당장 미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고요. 숫자도 8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 밖에 유럽 등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양상을 보여 현재 미국은 유럽발 방문객의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네.
또 전 세계 대부분의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상황이잖아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가 긴급 운영 센터를 즉각 설치하고 병원들도 비상 대응 계획을 가동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자금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아울러 대대적인 검사 계획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천 명을 격리하고 조사를 실시했다면서도 여전히 확진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물론 전문가들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확진자 0명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네, 자, 주한 미군 사령관도 북한의 확진자 제로, 아무도 없다라는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군이 최근 군사훈련을 재개하기 전까지 30일간 기본적으로 봉쇄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무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발병 사례가 있다고 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앞서 소개해 준 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북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과거 북한의 사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은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도 확진자가 없다고 말하다가 결국 수개월 만에 환자 발생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데요. 사회주의의 우월한 보건 의료 시스템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선전한 북한이 아마 이런 문제점을 발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북한은 처음부터 국경을 닫으면서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네. 2009년 당시에는 연일 방역 작업을 강조하면서도 국경을 폐쇄하진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선 초기에 즉각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철도와 항구, 공항 등 육해공 국경을 모두 닫아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전염병 차단을 위한 조치지만 투명성이란 측면에선 국제사회와 더 멀어지게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소셜미디어, SNS에서는 또 풍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네,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트위터에는 요즘 북한 내 바이러스 업데이트란 글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한 트위터 사용자가 지난 13일 올린 이 글은 시간별로 북한의 신종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를 1명과 0명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올렸는데 무려 20만 8천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네, 1명과 0명을 번갈아 올렸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북한 정권이 바로 감염자를 처형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1과 0을 반복하고 있다는 냉소적 의미입니다.
네.
또 다른 SNS인 그 틱톡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온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총소리가 울립니다. 마찬가지로 처형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자,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 볼 텐데 어떤 기사였을까요?
네, 두 번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의 경제를 전망해보는 기사입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And North Korea doesn't want that to happen. They're already suffering under sanctions. If they also become a place where the disease gets established.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으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진 국경 봉쇄로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아무래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제일 궁금한데요. 그런 배경에서 이런 기획 기사가 나온 거네요.
네, 북한은 이미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에 많은 타격을 받은 나라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을 닫으면서 암울한 경제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데 경제가 훨씬 더 취약한 북한에 가해질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네,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곧바로 국경 봉쇄 조치가 이뤄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새로운 길은 북한이 북중 간 교류와 협력에 더 치중하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졌는데요.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길을 당분간 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좀 더 구체적으로요. 어떤 분야에서 타격이 예상되는 건가요?
가장 큰 타격은 북한의 여객 가공 산업입니다.
네.
북한은 대북 제재 이후 수출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손목시계와 가발 등을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 등을 들어와 그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을 하는 여객 가공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닫히면서 수출 길이 막히게 된 겁니다.
네. 자, 얼마 전까지도 북한이 온천을 홍보하면서요. 이 관광 산업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였는데 관광 산업 쪽 어떤가요?
물론 관광도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분야입니다.
네.
북한 국가관광총국 관광홍보국장은 지난해 7월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2018년 2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90%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관광객 유입이 올해 초부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공식 무역 부문인데요. 비공식 무역이나 시장 경제 등은 어떻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북중 국경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또 장마당 등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줄어들면 전반적인 시장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아울러 농업 생산에 필요한 비료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올해 식량난까지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네, 독재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일본 내 한인 북송 사업의 피해자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일본 내 한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가와사키 에이코 씨가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1950년대 중후반 일본 내 한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이후 탈북한 5명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이들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속여 북송 사업을 진행한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청년 등의 재산 압류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네, 자 먼저 제1한인 북송 사업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듣고 가야겠죠.
네, 제1한인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제1한인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61년 전인 1959년부터 일본 내 조청년계 한인들이 북한에 보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전쟁 이후 노동력이 필요했던 북한 당국이 송환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겠다며 추진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호응해 성사됐습니다.
네, 이때가 벌써 60여 년 전이네요.
네, 사업은 1959년 12월 14일 제1한인 975명을 태운 배가 니가타항을 출항한 것으로 시작으로 이후 1984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25년 동안 18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약 9만 3천 명이 북한으로 들어갔고 이 중에는 남편을 따라 함께 간 일본인 부인 6천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1교포들이 도착한 곳이 지상낙원이 아니었던 거죠?
네, 북한 정권이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모순, 구조적 한계 등 실태를 숨기고 일본의 많은 한인들을 사지로 몰아갔다는 게 이번에 BOA와 만난 가와사키 씨의 증언입니다.
네.
가와사키 씨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 조총연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고 또 미국 등을 돌며 북송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북한에서 43년 만에 탈출한 탈북자입니다.
네, 소송도 이런 활동이 일환이겠네요.
네, 가와사키 씨는 일본인과 제1한인 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도쿄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걸었는데요. 5명의 탈북자가 한 사람당 1억 엔의 소송 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네, 자,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배상 책임은 어떤 건가요?
가와사키 씨는 북한 정권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속여 조총련을 통해 제1한인과 일본인을 북한으로 가도록 유인한 뒤 굶주리게 하고 신분차별과 이동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일 북송 피해자 에이코 가와사키 씨의 북한 상대 소송 내용 봤고요. 마지막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북한에서 인기가 높았던 검색어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번 기사는 제가 취재했습니다. 극소수로 추정되는 평양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구글 검색어들이 대거 확인됐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검색어와 정보기술 관련 용어들이 줄을 이뤘고 최근 미국의 성인물 웹사이트에 대한 검색도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인터넷 사용이 금지된 나라인데 구글 검색어들이 확인이 됐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 트렌드, 즉 구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기 검색어를 조사하는 서비스에도 북한은 사실상 예외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북한 내 평양 일부 계층에서 인터넷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 이들 극소수의 인터넷 검색 실태가 일부 외부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검색어가 뭐였을까요?
최다 검색어는 translation, 즉 번역이었습니다.
번역을 구글 검색어로 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넷에는 구글 등 여러 회사가 제공하는 번역 프로그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이란 단어를 구글 검색창에 넣으면 구글 번역기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북한의 인터넷 사용자들도 외국어 번역을 위해 번역을 검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네. 자, 계속해서 다른 검색어들도 알아볼까요?
그 밖에 북한의 영문명인 노스코리아는 2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구글과 다운로드, 뉴스 등이 5위권에 들었습니다. 또 인터넷 주소, 즉 도메인을 의미하는 닷컴과 휴대기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등이 6위에서 10위에 포함됐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미국 등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과 대응, 북한의 투명성 등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번 사태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제1북송 피해자의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식도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북한에서 인기 있는 인터넷 검색어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재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도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소피아 린 씨를 2017년도에 만나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연 들어보시죠.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의 주도인 리치몬드시의 한 대학교 건물. 머리에 망을 쓰고 깔끔한 차림으로 음식을 만드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 눈에 띕니다.
여기가 학교 식당인 거예요?
네, 카페테리아.
대학교 교내에 있는 이 식당엔 피자, 스시, 햄버거, 볶음밥, 볶음국수 등 메뉴판이 걸려있는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속성 음식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들어와요? 안에는 유니폼하고 일하는 사람은 안에 못 들어오게 됐어요. 음식을 하나 오더 하세요.
금요일 오후 탈북 여성 소피아 린 씨가 늦은 점심을 위해 몰려온 학생들에게 음식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주문을 받자마자 즉석에서 뜨끈한 요리 한 그릇을 뚝딱 내놓습니다.
뭐 만드시는 거예요?
스톨프라이.
100제곱미터쯤 돼 보이는 공간에 진열대와 조리대 그리고 개수대가 갖춰진 소피아 씨의 카페테리아. 커다란 프라이팬에 올려진 재료들이 곧바로 기름을 두른 팬 위에 익혀져서 접시에 담깁니다.
양파에 브로콜리, 양배추, 고추, 당근, 저거는 뭐야? 케일? 국수랑 같이 볶아가지고 한 접시가 나오는데요. 이것저것 양념이 많이 들어가요. 매운 것도 들어가요.
닭고기에 야채를 넣은 볶음국수와 볶음밥이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인데요. 속상 음식이지만 직접 요리를 해주는 것이어서 소피아 씨의 음식을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 대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학교 버스를 타고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소피아 씨는 학생과 안부를 주고받고는 바로 주문을 받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What can I get?
Can I get bread and chicken?
Bread and chicken, okay.
Yeah. Carrots.
진열된 재료들을 고르기만 하면 요리 한 접시가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무엇보다 맛이 있어서 소피아 씨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하는데요.
You like her food?
Yeah, I like it a lot. Yeah, she always does look good.
점심시간은 지났지만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많아서 식사시간이 아닌 때에도 종종 이렇게 바쁩니다. 몰려든 학생 손님들을 급하게 받아내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소피아 씨. 소피아 씨와 같은 공간에 다른 메뉴를 다루는 한 미국인 남성이 기자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는데요.
She's a very nice person. She knows what she's doing. She's got a great attitude. She makes great food. And in the middle section.
매우 친절하고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함을 알고 있다고 소피아 씨에 대해 칭찬하는데요. 소피아 씨 가게의 위치가 이 식당 구간의 중앙에 있다면서 못내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 깔끔한 실내 장식을 갖춘 학교 식당. 소피아 씨는 뜨거운 차를 한 잔 들고 식당 한 켠에 앉는데요. 취재진을 위해 따끈한 볶음 국수도 만들어 옵니다.
(목소리) 되게 맛있네요. 두부하고 이 당근이랑 면도 매콤한 게 아주 맛있네요.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야채와 함께 국수 요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음식 진짜 맛있어요.
오, 식어요. 빨리 조심해. 네. 좀 매운데.
아니요. 아주 매운 것도 적당하게 매워가지고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도 아주 맛있네요.
그래요? 그래요? 매운 거 뭐 드시는데 꼭 거추구름 드시지 마세요. 매워요.
이제 적당하게 매콤해.
매워요.
아니, 이렇게 매운 거를 미국 사람들이 먹어요? 이 고추를?
네. 오. 저기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매운 거 안 좋은 사람은.
30대 탈북 여성 소피아 린 씨는 워싱턴 DC에서 2시간 운전 거리에 위치한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교내 식당 두 개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지난 2007년 미국 정부로부터 난민 자격을 받아 입국한 소피아 씨는 올해로 2년째 이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았을 때는 병원에서 일을 해봤다는 소피아 씨.
그 요리하는 건 원래 좋아하셨었어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척척척척 쉽게 쉽게 잘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아니죠. 몇백 명 줄 서도 저는 쭉쭉 뽑아내요. 거기는 선수인데 북한에서는 음식은 이렇게 계속 하진 않았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아예 명절이나 특이한 날만 제가 음식을 했어요. 제 스타일로. 그 평상시는 동생이나 엄마가 하고 스페셜한 날은 제가 해요. 제가 고기 요리를 북한에 있을 때 좀 한 것 같아요. 기억은 막 그렇게 내가 음식을 잘한다, 뭐 취미적이다 이런 말은 못하겠는데 여기 와서 그냥 생기는 잡이 이거니까 또 그래 하다 보니까 되게 요령 뭐랄까 이게 취미가 있는가 봐요. 내가 보니까 보통 취미가 있는 거 아니더라고.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음식에 대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메뉴도 개발하고
제가 이 소스를 제가 다 만들거든요. 한 여섯 가지 소스를 제가 다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뭘 어느 소스하고 어느 소스 이렇게 섞으면 어떤 맛이 나고 어떤 야채에 어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음식 장사를 하는 만큼 한창 공부할 나이인 청년들을 위한 건강식을 연구한다고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헬티 플랜 그러니까 건강식으로 많이 생각해서 수거량을 좀 줄이고
설탕, 당분.
당분을 좀 많이 빼고. 줄이고 주로 양파를 소스 만들 때 양파를 많이 넣어서 양파의 당분을 뽑아서 해요.
아, 양파를 익히면 단맛이 나니까.
네.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달아요. 저도 건강을 엄청 이런 뭐 이랄까 뉴트리션을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영양... 손님들이 오면 아, 이건 어디 좋고 이거는 어디 좋고 뭐 이런 것도 말해주면서 리코멘드도 많이 해주니까.
소피아 씨가 운영하는 이 식당은 이 대학 의과대학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소피아 씨는 그런 만큼 일하는 환경이 매우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아니, 굉장히 쾌적하고
여기는 조용하고 깨끗해.
네. 뭐 주로 손님은 거의 학생이겠네요.
70% 학생, 30% 오피스 피플이에요.
이 주변에 있는.
네, 주변에 무슨 리서칭 뭐 무슨 컴퓨터 사이언 뭐 많아요. 그래서 이번 라로 폴리스 영 핸섬 폴리스
참 그 잘생긴 경찰관들이
경찰들이 경찰을 하면서 또 엑스트라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학교 식당을 운영하기 전엔 생선 가게를 운영했다는 소피아 씨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느껴지는 학생 손님을 대하는 것이 일이 즐거운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제가 온 비즈니스 생선 가게 하다가 사실 관두고 이게 옮겼거든요. 그 옮긴 첫 번째 이유가 손님들 상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학교니까 조금 마그제비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잉크가 있고 대체로 90%는 이상한 손님이 없어요. 근데 이 밖에 가게는 이상한 손님이 진짜 많아요.
탈북 여성 사업가 소피아 린 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후 피곤한 몸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소피아 씨가 잠시 쉬는 동안 다시 손님들이 몰려드는데요. 도움을 청하는 직원의 요구에 한 걸음 달려갑니다.
잠깐만 뚫어 갔다 올게요.
네. 몰려드는 손님을 맞으려니 재료가 모자란 걸 알아차린 소피아 씨. 냉장고가 있는 창고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배추가 모자라서 냉장고에서 배추를 가지고 나왔어요.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1892년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미국의 농민 동맹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자신들을 인민당원으로 불렀습니다.
국가의 부가 늘어나면 생산업자들도 이 늘어나는 부에 대해 정당한 몫을 가져야 합니다.
펜실베니아주 홈스테드에 있는 카네기 철강 회사의 공장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유권자들은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군을 동원한 사실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인민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벤자민 해리슨 후보는 패배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9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재임 시기.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4년 전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시고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1892년 선거에서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부인인 클리블랜드 여사가 백악관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합중국의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4년 전 백악관을 떠나면서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합중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다시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이 심각한 경제 문제를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나섰고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에 맞서려고 합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과 대적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믿었고요. 민주당의 후보 지명을 받고 어렵지 않게 제2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승인했고 은화 공급 확대도 승인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조치가 국가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공화당의 특수 이익 집단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했고 반대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벤자민 해리스 대통령의 행정부를 거친 다음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는 제1기 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미국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제2기 취임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대형 철도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큰 회사가 파산을 선언했는데 파산이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에서 거의 8천 개나 되는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은행도 약 400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 인해 100만 명의 실업자들이 생겨났고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수많은 농민들은 부채를 갚을 수가 없어서 결국 농장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경제 불황의 이유에 대해 엇갈린 견해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공장들이 소비자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물품을 생산해냈기 때문에 불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른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이 불황은 정부의 통화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하고요. 회사들이나 은행들이 망해서 저렇게 많이 문을 닫는 걸 보면 분명 지금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 상황인 건 맞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다 다르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누구 탓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해왔습니다. 지폐는 금과 은을 어느 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나타내기 위해서만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부연합주들에서 은이 대규모로 다뤄지고 생산 과잉을 초래하면서 은값이 떨어졌습니다.
1871년 독일은 더 이상 은을 기준으로 지폐를 발행하지 않고요. 대신 기준을 금에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선언을 이어서 했고 미국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873년 미국 의회는 정부가 은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서부의 은광업자들의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은광업자들은 이 법을 철회하도록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했고 결국 의회는 5년이 지난 뒤 타협법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타협법은 정부가 발행되는 은화의 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화 제조를 지원하면서 매달 200만 달러 정도의 은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은화에 대한 타협법이 시행되고 시간이 흐른 다음 벤자민 해리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의회는 새로운 은 구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은 구매법에 따라 정부에서 은을 구매하는 양이 많아졌고요. 이로 인해 미국에서 사용되는 은의 양이 점점 늘었습니다.
미국은 은화 문제로 극도로 분열됐습니다. 부유한 기업인들이나 은행가들은 은화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화폐의 가치를 금의 가치로 나타내는 근본 위제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금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근본 위제를 하면 달러화의 가치를 높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은을 사용하면 달러화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질 게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일부 사람들이 은화를 고집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요 정책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 은 구매법 때문에 정부의 통화 정책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부유한 기업인들이나 은행가들이 근본위제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은화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예일대학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은 미국의 동부 명문 사립 8개의 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하나인 예일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일대학교는 미국 동북부 커네티컷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역시 미국의 초기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17세기 초기 버지니아주 남부에 있는 제임스타운의 최초로 세워진 버지니아 식민지이어서 1620년 2차 이민자고로 102명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래 보스턴 근교에 있는 플리머스는 새로운 희망의 거주지로 유럽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유럽에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플리머스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1691년에는 7천여 명이 거주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신앙의 재무장을 하고 근검 도덕적인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농경지나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플리머스와 뉴잉글랜드 전역으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무렵 코네티컷주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사들이 모여서 학교를 세우기로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의 출발이라고 하네요.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가 만연하고 있을 당시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10명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1701년 코네티컷주 킬링홀스에 거주했던 아브라함 피어슨 목사님의 가정에 모여서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들을 모두 모아서 칼리지에이 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교회와 민간정부기관에서 종사할 신신화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예일대학교의 역사적인 출발이 된 것입니다.
네, 예일대학교는 미 신대륙에 세워진 세 번째 대학교인데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1636년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1693년에 버지니아주의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가 세워지고 세 번째로 1701년에 커네티컷주의 예일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예일대학교는 하버드 대학교와 함께 학문의 증진, 학자 양성, 미래 지도자와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초석을 이루게 됩니다.
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식민지에 세워진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은 20여 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정식 인준을 받은 대학은 모두 9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래된 대학 순위를 말할 때 1696년 메릴랜드에 세워진 세인트 존스 칼리지가 세 번째라는 주장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세인트 존스 칼리지는 1784년에야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청교도 정신의 부흥을 목적으로 세워진 이 신생대학교는 하지만 1707년 피어슨 목사의 사망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학교는 1716년에 현재의 캠퍼스 자리인 뉴헤이븐 이전을 결정하고요. 2년 후에 보스턴 출신의 엘리후 예일이라는 사업가로부터 400여 권의 장서와 영국 조지 1세 국왕의 초상화 등 상당한 물품을 기증받게 됩니다. 이 기증품들을 매각한 기금이 학교를 운영하는 큰 원동력이 됐고요. 이 신생대학은 기증자인 엘리후 예일의 이름을 따서 예일 칼리지로 명명하게 되는데요. 설립 당시 수백 권 기증도서로 출발한 대학중앙도서관과 각종 부속도서관은 이제는 1,50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이라는 도시에 자리한 예일대학교는 1,000에이커가 넘는 캠퍼스에 220여 개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건물들은 어떤 숭고함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손승호 씨는 소개합니다.
예일대학교는 관광, 문화, 예술의 메카로 알려진 뉴헤븐시와 함께 어우러져서 도시 캠퍼스를 이루고 있고요. 건축 역사의 시기시기마다 뛰어났던 저명한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캠퍼스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컬러니얼 스타일부터 빅토리안 고딕 현대 형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일의 건물들, 탑, 아름다운 잔디밭, 정원, 교문과 치는 건축 평론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듯이 그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캠퍼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키 캠퍼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규모의 스탠링 메모리얼 도서관의 고딕 양식 타워는 수많은 예일 재학생들이 재학학기 다양한 학생 활동과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분주히 다니다가도 불현듯 쳐다보면 다시금 직접 탐구 정신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숭고한 분위기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오늘날 예일대학교는 국내외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들어보시죠.
네, 전 세계 여러 기관들은 매년 세계 대학교들의 평가를 하고 랭킹을 발표하는데요. 세계 대학교의 위상을 매년 발표하는 중국의 세계대학 학술평가서 ARWU의 2018년 자료에서는 12위를 했고요. 영국의 저명한 대학평가기관인 QS의 2019년 자료에서는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학교들의 종합대학교 학부 순위 평가서를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에 따르면 예일대학교는 프린스턴, 하버드와 함께 매년 1위의 자리를 놓고 경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일대학교 교과 과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일대학교는 보통 크게 세 개의 단위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우선 첫 번째 유닛으로 4년제 학부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예일 칼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닛은 순수 학문을 다루는 일반 대학원, 그리고 세 번째 유닛은 실용 학문을 다루는 13개의 전문 대학원 등 총 15개의 대학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연구기관과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일대학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학부과정의 예일칼리지에서는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과학계가 속해 있는데요. 65개 이상의 학과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2,000개 이상의 학부과목이 제공되고 있어서 그 교과과정의 폭과 깊이는 그야말로 놀랄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특별한 전공이 없다고 한다면 주임 교수의 허가를 받아서 학생 스스로 전공을 만들어 졸업하는 기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일 칼리지는 필수 이수 과목이 따로 없고요. 영역별로 다양하게 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예일 칼리지에서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인문학, 과학, 사회학, 외국어, 수학 분석, 운영력의 영역에서 선택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Distributional Requirement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Distributional Requirement 제도는 학부 학생들이 영역별 학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게 하고요. 각자가 취향과 전문성에 맞춰 폭넓고 깊이 있게 연마게 함으로써 인문과학의 기초를 둔 견인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광범위한 학문을 두루 섭렵하는 게 학생들로서는 학문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힘겨운 대학생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학구적이고 폭넓은 다양성과 심도 있는 전문성을 다지는 기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일 칼리지에서는 졸업 후 바로 실용적인 직업을 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공학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실용적인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은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네, 최근 예일 칼리지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학과로는 역사학, 공학, 생물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등이라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시의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이 시간에는 예일대학교만의 특징과 장점, 또 학생 활동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SBS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건강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on the edge of your seat. On the edge of your seat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be on the edge of your seat?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Lena. Listen carefully. Hey, how was the movie that you watched yesterday?
Oh man, it was so exciting. It had me on the edge of my seat the entire time.
It kept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the whole time? Wow, that movie must have been good.
Yes, it was. You should go watch it too.
Yeah, I should. 본문에서 제가 리나에게 Hey, how was the movie that you watched yesterday? 어제 본 영화 어땠니? 라고 묻자 리나가 Oh man, it was so exciting. It had me on the edge of my seat the entire time. 굉장히 재미있었어. 영화 내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였어.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가 It kept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the whole time? Wow, that movie must have been good. 와, 영화 내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흥미로웠다니. 그 영화 정말 재미있나 보다. 라고 다시 묻는데요. 리나가 Yes, it was. You should go watch it too. 라고 권유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edge of your sea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was the movie that you watched yesterday?
Oh man, it was so exciting. It had me on the edge of my seat the entire time.
It kept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the whole time? Wow, that movie must have been good.
Yes, it was. You should go watch it too.
Yeah, I should.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the edge, edge, edge of your seat, seat, s-e-a-t, seat, on the edge of your seat. If something keeps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you are feeling nervous or excited about what is going to happen next. You're feeling that way because you are closely following the action and excitement of a performance. On the edge of your seat를 직역하면 자리의 끝에 앉아 있다, 즉 불안해하다 또는 긴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불안해서 안다라는 모습,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도 쓸 수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할 때,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흥분된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리나가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내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Oh man, it was so exciting that it had me on the edge of my seat the entire time. 라고요. Keep in mind that this expression is usually used when talking about watching a performance, reading a book, or watching a movie. On the edge of your seat.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how was the movie that you watched yesterday?
Oh man, it was so exciting. It had me on the edge of my seat the entire time.
It kept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the whole time? Wow, that movie must have been good.
Yes, it was. You should go watch it too.
Yeah, I should. Let's review. If something keeps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you are feeling nervous or excited ab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On the edge of your seat. On the edge of your sea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